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3장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또 특별히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은 화평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 강의 아홉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 믿음의 삶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습, 또 교회에서의 모습, 일터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러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시험을 맞으면 아, 나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인식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시험은 오히려 내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자각시켜주는 그런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고, 그 시험을 만나서 기뻐하는 인생은 이 세상 것 갖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자랑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유혹,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초월해서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그 시험 계속해서 있지만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고 1장에서 이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죠. 경건한 척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척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경건하게 사는 것인데, 그 경건이 아주 구체적인 거였죠. 그러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인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다. 그래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구체적인 경건의 삶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언어를 조심하는 제갈 물린 혀,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 약한 자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일,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끝까지 물들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나의 좋음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가치관을 지켜내는 일, 이것이 경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지 다니고 할 때마다 이게 깨닫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요번에 새로운 것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갈 때마다 뭘 하냐면 우리가 출입국 신고서를 쓰잖아요. 이 나라 사람. 그러면서 뭐 국적, 어디서 태어났나, 어디에 사나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 미국에 살지만 국적이 뭐 아무리 시민권을 바꿨어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뭐 미국으로 우리가 시민권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를 가요. 그 나라 가서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사는 데는 미국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쓰고 싶어요. 국적, 주거지 다음에 이 다음에 갈곳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거긴 천국.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미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늘 인식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영적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아,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그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쁘게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경건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도 살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그렇게 행함이 있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앞에서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속 깊은 곳을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데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왔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겠느냐가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겠는가? 내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정말로 부자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또한번 가난한 사람이 와서 살때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도 친절히 대하겠느냐? 그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산 믿음이다. 증명된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되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분명한 결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믿음의 사람들을 2장에서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아브라함 또한 기생 라합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한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이삭을 드리는 헌신적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자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셔도 그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낌없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자기의 나라죠. 그런데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했던 모습들. 그것이 산 믿음의 증거였다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살아있는 믿음의 실질적인 예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오면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3장에서는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 행함이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이 3장에서는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랑 언어 생활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복잡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편하게 살자. 주일날 그냥 교회 가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무 그렇게 복잡한 얘기 하지 말아라. 현대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잔소리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세요. 저도 어떨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한 것만 한 10페이지 정도만 성경이 기록되었어도 충분히 예수 믿고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66권을 방대하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그게 다 필요해서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부주의한 행동과 말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믿을라 그랬다가 안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것을 한번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모습 때문에 교회 다닐라 그러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의 믿음의 길에 가림막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아직도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성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삶의 빛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씻겨지고 변화되는 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있을 줄 몰라도, 소망함으로 있을 줄 몰라도 구체적으로는 사실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늘 일깨워주시고 늘 반복되는 교훈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3장에서도 보면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맨 앞부분에 보면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여기 보면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초기 교회에 이 선생들은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랍비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 기독교의 배경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전통을 이렇게 이어오면서 기독교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유대교적 전통에 어떤 랍비 개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에게 영적 권위, 또참 명예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예와 권위가 주어지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쉬울 수 있었던 그런 그룹이 선생들 그룹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가 되고 싶었냐면 선생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존경받는 자리구나. 아, 저기 가면 귀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선생 되고 싶어 했고, 또 선생들은 불필요한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들을 바로 세우고 선생된 자들을 일깨워주고, 또 잘못된 마음으로 선생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예를 든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조심스러움, 선생들은 늘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말로써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말이 많으면 참 실수가 많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고, 그 말한 사람들, 가르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할 때는 더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면서 이 조심스러운 거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이 주로 무엇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말로, 혀로. 이것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주로 실수를 뭘로 합니까? 행동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말로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대부분 관계가 나빠질 때뭐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나빠집니다. 말 때문에 좋아지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나빠지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교회가 참 상처들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요. 가정도 그렇죠.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오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실수도 생기고, 어려움들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4절 보면 두 가지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들을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하나가 제갈 물린 말이죠. 그큰 말이 제갈을 물려서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배도, 그큰 배가 뭐로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파다도 헤치고 나가고, 이 바다를 항해해서 나갈 때 작은 키다. 그러면서 이 혀가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의 삶,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 이건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운다. 그렇죠. 작은 불 하나가 살림을 태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더럽게 되느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혀는 불과 같아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행복한 가정도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을 것만큼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이 이 언어입니다. 우리의 속한 국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 무서운 것들이 언어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도 보면 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이다, 악이다, 이게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식구들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늘 먼저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나서도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불필요한 얘기를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것들은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우린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그냥 얘기를 하고 뒷수습이 안 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러고도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뒷수습도 안 하고 사는데 그냥 살아요. 참 은혜죠, 어떨 때 보면. 그런데요, 그런 게 반복되면 우리 인생이 곤고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또 회의하다가 싸우고, 뭐 어디 차 마시러 가서 남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찬송하고 저주하고를 한 입으로 하루에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막 눈물 흘려 기도했다가 또 욕했다가 찬송 불렀다가 누구 비난했다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되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요. 이거 습관되기 쉽고요.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고 쉽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순간은 그것이 우리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늘 부정적인 분들, 불평하는 분들은 늘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끼리 또 어울리는 경향이 많아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기엔 너무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느 쪽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가? 내 언어 생활이 이렇게 칭찬과 축복과 격려와 사랑과 용서보다는 부정적이고 불평스럽고 원망하고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깝나?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내가 어느 쪽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나?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 언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에 익숙해졌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말 한 대로 산다라는 말.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경험적 이야기들 같아요. 성경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중요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소망의 언어가 있느냐, 사랑의 언어가 있느냐, 용서와 회복의 언어가 있느냐. 여러분, 그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이 있어요. 미래가 있고요. 좋은 관계가 있고요. 행복함이 있게 됩니다. 이 13절에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3장에서는 13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줄을 치시든지 박스를 치든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지혜가 총명 있는 자 누구뇨? 이건 1절에서 얘기했던 선생들 또 선생 되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뇨? 그리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히브리 개념으로는 믿음입니다. 모든 선행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히브리적 개념의 선행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 지혜, 헬라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여기서도 보면 잠언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 세상적 지혜와 이 히브리적, 하나님 영적 지혜의 개념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세상적 지혜와 헬라적 지혜는 정보, 철학, 사색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하게 다스려,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길들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잘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생마를 사람이 탈수 있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온유하다라는 상태예요. 근데 당시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는 힘의 문화였습니다. 강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쓰여졌던 단어가 아닌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건 기독교적 단어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단어,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였지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온유한 언어는 세상적 지혜에서 선생되고자 싶어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온유함의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이 정말 세상적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를 이렇게 나누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온유한 언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언어 자체가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서 18절까지로 보면 두 가지 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세상적 지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무슨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열매가 뭐였습니까? 온유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런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 화평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든지 화평한 언어를 통하여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나 세상적 지혜는 어떤 거예요? 인간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지혜는 어디서든지 시기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자랑을 만들고 거짓을 만든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두 가지 지혜의 언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적 지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엔 여러분 어떠세요? 화평이 있으세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속에는 언제든지 온유와 화평의 열매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우리의 삶을 늘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화평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교제한 거예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불편해요. 갈등이 남았어요. 그럼 그 언어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로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했나? 기쁜가? 다시 만나고 싶나? 아니면 불편하고 힘들었나? 다시 안 만나고 싶나? 금방 알수 있죠. 뭘로 나눠진다고요? 화평한 자리였나? 갈등하는 자리였나? 세상 지혜로 이야기했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했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했던 자리는 언제든지 화평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참 누구와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이 있었던 자리에 화평이 묻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여운이 참 평안하다.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교제하고 싶다. 이런 자리 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면 화평을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그래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화하냐에 따라서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예요. 화평의 언어로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던 분을 소개를 할게요. 12월 5일 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남아공화국의 흑인 초대 대통령 넬슨 만델라.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죠. 정말 어떤 분이 그래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한 분만 있어야 된다면 이분을 선택하겠다. 이럴 정도로 이분 참한 90년, 한 95세 정도 사셨는데 정말 귀하게 이렇게 사셨어요. 이분이 노벨상을 탈 때도 그 정말 백인과 흑인을 인종 차별했던 그전 대통령과 공동으로 수상을 하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흑인 지도자들이 그 반대했어요. 노벨 평화상을 그 사람이랑 공동으로 수상해서는 안 된다. 이분이 이렇게 하시죠. 정말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공동 수상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10%의 백인이 90%의 흑인들을 탄압했던 한 340년 정도의 역사. 본인이 감옥에서 27년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석방하신 후에, 출감하신 후에, 이분이 참 평화와 사랑으로 그 나라를 화평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정말로 큰 노력들을 합니다. 이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용서가 없으면 그 나라에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졌어요.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 그 인생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같이 수상을 하고, 그전 대통령을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백인 전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세워서 같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죠. 그래서 정말로 백인과 흑인 간의 평화를 이루는 일들을 정말로 귀하게 합니다. 이분 지금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는데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도 보게 하고 읽히기도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난 말을 결코 가볍게 하지 않는다. 27년간의 옥살이가 내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의 침묵을 통해 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됐다는 것이다. 감옥에서 혼자 있으면서 고독하게 있으면서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들이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어록이 이 자서전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으세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들. 그 무게가 있는 삶 속에서 하시는 짧은 그 이야기들은 너무너무나도 귀한 거였어요. 이분 그 영화가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머나먼 여정, 화평한 날을 위한 그 자유의 날, 그걸 이분이 소망을 하죠. 이분이요, 백인들을 용서하는데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이 글에 대해서 어떤 한 법률 회사 그 대표가 참 굉장히 좋은 표현을 했어요. 형벌을 면제하는 관용을 베푸는데 백인들은 용서를 받아 양심의 빚을 지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용서를 받으면 양심의 빚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게. 여러분 용서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용서만이 양심의 빚을 지을 수 있고 그들도 회복될 수 있고 참회하게 살수 있는. 진실을 고백하면 용서하는. 굉장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그런 원리죠. 참회가 가해자의 돌이킴이면 용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돌이킴이다라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죠. 참회가 회개가 가해자들의 언어라면 용서는 피해자들의 언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또한 참회, 회개가 같이 만날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켰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법정이 이 세상에도 만델라 정부가 했었다면 그 원형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화평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참회와 용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습니다. 늘 있는 성탄절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주인 되는 절기가 아니라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화평의 삶, 평화의 삶, 죄인된 인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신 주님 창조 이후 최고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금 신앙생활 바로 하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모든 화평하지 못했던 관계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함부로 누구에게 대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옵시고 내가 함부로 이야기했다면 함부로 남 얘기했다면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했다면 함부로 비방했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면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금 화평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그런 평화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 평화의 언어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또한 평화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